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잠언 16장 18절 19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 그 경계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조금 고상하게 이렇게 말한 거고요. 사실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죽는다. 좀 더 세게 말하면 교만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스스로 교만한지 아닌지 잘 인식하기 쉽지 않아서 그래요. 오바디아 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한대요. 교만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묘하고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어떠한 악보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선행을 하죠. 선행 좋은 거죠. 그렇죠? 선행 좋은 거죠. 아닙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선행 좋은 겁니다. 근데 선행을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선교 중요합니다. 선교 가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중요하죠. 너무 귀하죠. 섬기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교만이고 또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죄도 교만이라고. 가장 빠지기 쉬운 죄면서 또 빠져나오기 힘든 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혹시 내가 교만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늘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교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물리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티타소마이라고 하거든요. 안티타소마이. 근데 이게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이 주어일 때가 있고 사람이 주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가 반드시 뭐가 오냐면 교만한 자가 와요. 굉장히 강한 동사인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 대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티타소마이. 이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로 쓰였을 때 목적어가 반드시 뭐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 대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한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거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는지 들어보세요.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보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바보에게 희망이 있대요.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보다. 왜 그래요? 교만한 자는 패망이에요. 그렇죠? 죽습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차라리 바보는 구원은 받아요. 그렇죠? 교만한 것보다 차라리 바보가 낫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기보다 바보가 됩시다.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진짜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진짜 교만한 것보다 바보가 나아요. 차라리 바보가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밑으로 보기 때문에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를 가장 경고했습니까? 누구에게? 바리새인들, 세리나 창기들, 뭐 죄를 졌지만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경고했던 건 없었어요. 책망을 했을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만큼은 엄청난 책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해요. 그런데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섬기지만 자기가 그냥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그렇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피부에 잘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욕입니다. 이게 치욕적인 욕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뱀에게 유혹받았잖아요. 이 뱀은 사탄을 가리켜요. 유대인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아 이 얘기입니다. 치명적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강아지 들어가는 뭐 그런 그렇죠. 더 심한 욕, 그렇죠? 모욕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말을 해서 아, 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제발 좀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와. 언제까지 교만할래? 왜 이렇게 교만해? 좀 낮아져야지. 언제 그 교만이 꺾일 거야? 왜 다른 사람들 깔봐? 너는 그렇게 잘났어?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교만은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교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양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양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늘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패망이구나.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늘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교만이 뭐죠?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러는 거죠. 돈 자랑, 자식 자랑, 그렇죠? 뭐 학식 자랑, 외모 자랑, 뭐 별 자랑을 다 하죠. 그렇죠? 예. 교만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교만이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만은 뭐냐? 기본적인 정의는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마음. 이게 히브리어로 교만이 가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지다,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더 앞세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교만입니다. 가장 큰 교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높인다? 교만이에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물론 주님께 많이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렇죠? 하나님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 99% 순종을 했어요? 1%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100%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그 이 교만의 반대를 한번 보면은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이 뭐랑 대조가 되죠?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이라고 나오죠. 오늘 이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교만과 겸손이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잠언 18장 12절에서도 교만과 겸손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고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겸손이 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대부분 어떻게 번역되냐면 가난이라고 제일 많이 번역되고 또 문맥에 따라서 온유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됩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온유라고 번역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사실은 그게 더 맞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잘 아는 구절이죠. 그렇죠?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온유와 겸손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거의 같은 개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온유와 겸손 같은 개념입니다. 그 온유가 뭐죠? 온유? 온유가 뭡니까? 성격적 부드러움입니까? 성격적 부드러움. 그런 사람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이제 처음으로 부임을 했었었는데 그 한두 달 후에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저한테 와 가지고 그러는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한테 화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뭐 부임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화해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메일이 없잖아요. 이제 휴대폰이 막 나왔을 때고 그래서 뭐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자를 보내고 뭐 이러는데 제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너무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든지 용건만 간단히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보면 들으면 꼭 화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배운 대로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전화 예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어요? 용건만 간단히. 저는 배운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저거 화가 나느냐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매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사실 아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람들에게 특히 자매들한테 얘기할 때는 절대로 용건만 간단히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오해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특히 자매들한테 보내거나 뭐 전화할 때는 뭐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지난번에 하는 거 잘 되면 뭐 한참 얘기하다가 용건은 제일 마지막에 잠깐 얘기하고 이제 끊고 이랬더니 나중에는 저보고 부드러운 남자라고 온유한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도 힘들어요. 제가 원래 워낙 말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데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얘기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르나요. 그렇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온유하게. 그렇죠? 가능한. 디모데후서에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이런 성격적 부드러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온유는 제어된 힘이에요. 제어된 힘, 제어된 능력. 야생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생말에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됐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통제가 되었어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낮아져서 뭐 능력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통제가 된 것.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니까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요. 하나님인데 자기를 낮춰서 내려오신 거죠.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앉으셔도 돼요. 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지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천적인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통제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올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겸손함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뭐냐? 온유의 반대예요. 온유의 반대. 그렇죠?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통제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이 교만이에요. 교만. 능력과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절제하게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청년부 때 그 성가대를 섬겼었는데, 제가 요즘에는 목소리가 좀 쉬어서 목소리가 좀 작지만 옛날에는 산기도를 많이 다녀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튀었었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는데 제 소리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인데 부모님으로부터 또 교회에서 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있는 힘껏 전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가대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근데 지휘자가 자꾸 내리래요. 소리를 내리라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 목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휘자가 자꾸 낮추래요. 아, 저 지휘자는 나를 못 알아봐. 성경을 몰라. 왜 저러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 화음이 안 되는 거예요. 화음이 안 돼. 그렇죠? 나의 능력이 100이에요. 근데 100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50으로 낮춰야 되고 30으로 낮춰야 되고 10으로 낮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제어하지 않고 100을 낸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어때? 그게 교만이, 그게. 그렇죠? 나의 능력은 100이지만 50으로 낮추고 30으로 낮추고 10으로 낮출 수 있는 거,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겸손함입니다. 제가 이 성가대 얘기만 해서 자꾸 성가대 분들만 이렇게 긴장하시는데, 성가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 신앙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식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알아요. 하는 말도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내뿜는다? 그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를 위해서 낮출 수 있다? 그게 온유함. 그게 겸손함입니다. 우시아 왕이 어땠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에서 나타난 현상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대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 우시아가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부족해요? 우시아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향단에 뭐 향단 분향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어되지 않는 겁니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울 왕도 그러잖아요. 사울 왕도.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렇죠? 재물을 잡아 죽이는데 사무엘이 각을 잘 뜰까요? 아니면 사울왕이 각을 잘 뜰까요? 제가 보기엔 사울왕이 더 잘 뜰 것 같아요. 용사니까. 칼을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렇죠?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은 제사장에게, 사무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 100% 종속시키는 것, 그게 온유함이고, 반대로 99%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1%라도 내 마음대로 하다.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함. 교만함은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패망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을 100% 종속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고 온유함의 모습인데 특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8장 23절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8장 42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 성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종속시켰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100%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늘 돌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보고. 특히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한편에서는 섬기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교만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어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지 우리 이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많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적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선교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생명의 삶을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아니라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습관화 되어버리면 내가 모든 사람들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팀들로 섬기고 있는데 모든 팀들이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목사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얼마나 그 괴롭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합리적인 곳이 아니에요. 때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비능률적인 사회 구조로 보면 가장 비능률적인 교회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움직이는 것이 주의 은혜로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입니다. 패망이에요. 패망.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100%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만을 버릴 것인가?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교만이 버려집니까? 네? 안 교만해 보셔서 모르시겠어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데. 교만을 버려야지, 교만을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뭐 이런다고 교만이 없어지거나 뭐 겸손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만은 결단과 결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만은 가르침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렇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얼마나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교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교만했어요. 근데 언제 꺾이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매일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자기의 죄가 드러났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에게 처음 나왔을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져.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뭐냐? 죄가 드러나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나의 그 적나라한 죄악들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토로하면서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과정. 이게 매일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예전에 회개했는데요. 아 그렇지 않아요. 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이 영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늘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거울 보잖아요. 거울. 거울 보시죠? 거울 보면서 내가 어디가 좀 이상한가 이렇게 보시죠? 오늘 거울 안 보고 오신 교만하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안 보고 왔다 하면 대단히 교만한 거죠.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보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 이상이 있는지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매일마다 나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일이 매일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이 슬슬 올라가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큐티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교만한 거예요. 그냥 교만 덩어리예요. 그냥 그렇죠?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바라보며 매일 통곡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한심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심이 많죠? 오늘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마디 딱 쏘아붙이고 왔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을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 내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이렇게 판단하고 증오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철저하게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 사망입니다. 지옥길입니다. 교만한 자가 되느니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바보가 나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시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